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방송의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유화정입니다. 세계는 각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빨강은 열정을, 초록은 희망을, 그리고 파랑은 믿음과 연대를 상징합니다. 오늘 유난히 파란색이 눈에 많이 띄셨을 텐데요. 오늘은 세계 친절의 날입니다. 호주 학교에서는 파란색 옷을 입고 서로에게 친절을 실천하며 작은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배우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세상은 때로 거대한 경쟁장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작은 실천이겠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약간의 친절을 품고 있는 사람은 결코 못생겨 보이지 않는다. 네, 작은 배려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날, 오늘은 마음의 온도를 평소보다 조금 더 파랗게 물들여보면 어떨까요? 호주에서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호주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휘발유 차량의 시장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70%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의 흐름,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시드니가 지난주 한국 문화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네, 바로 2025 컨텐츠 플래닛 인 오스트레일리아 레드펀 캐리지웍스에서 열렸는데요. 마지막 날에는 K-POP 그룹 엔믹스와 온앤오프의 라이브 무대가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생생한 현장 소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으로 목요일의 영화 이야기 시네챗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뉴스로 시작합니다. 김한을 프로듀서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자유당이 넷제로 공약을 철회했습니다. 호주가 처음으로 원주민 조약을 법제화했습니다. 남호주에서 임신 23주 이후 낙태 제한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유당이 스콧 모리슨 정부 시절 채택한 넷제로 공약을 철회했습니다. 이는 넷제로 공약을 채택한 지 불과 4년 만의 일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자유당은 연립 파트너인 국민당과 입장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국민당은 지난달 선거 후 정책 재검토를 거쳐 공식적으로 해당 목표를 폐기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22년 앤소니 알바니즈 연방총리가 법제화한 넷제로 목표에 대한 양당 간 합의가 깨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유당 간부회의가 3시간 동안 진행된 데 따른 것으로 전날 5시간에 걸친 당내 확대 토론에서 각 당원이 의견을 제시한 직후 이뤄진 조치입니다. 펜유왕 연방 외무장관은 내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31 개최지 선정 논의가 호주와 튀르키예 경쟁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이 자국 개최 의사를 재확인한 가운데 앤소니 알바니즈 연방총리는 호주는 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해 애들레이드가 COP31을 개최하도록 계속 추진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알바니즈 연방총리는 파푸아뉴기니와 팔라오를 포함한 태평양 지도자들과 협의해 호주의 유치 지원 기반을 다졌다고 전했습니다. 웡 연방장관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호주가 태평양 지역의 우선순위를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밝히며 해당 지역에서 콥서티원을 개최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태평양 도서국들의 핵심적 이해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no secret these negotiations have been difficult, and they have been difficult because Turkey has been very focused on maintaining its bid.
왕 연방장관은 이번 협상이 어려웠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튀르키예가 자국 유치 추진에 집중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태평양이 기후변화 최전선에 있다는 점이고 태평양의 목소리와 경험이 더 부각돼야 한다며 태평양의 의제가 글로벌 의제에서 더 두드러져야 하고 이것이 바로 호주가 이번 개최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동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빅토리아주 야당은 14세 이상 청소년 범죄자에게 성인형을 적용하고 때에 따라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강력 범죄자 처벌법 도입 계획을 주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현재 아동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대 징역형은 모든 범죄에 대해 최대 3년입니다. 자신타 앨런 빅토리아주 총리는 주정부가 올해 말까지 법안을 제출해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회의 열띤 질의 시간에 브래드 베틴 빅토리아 야당 대표는 이 계획이 퀸즐랜드 자유당 정부의 법안을 희석한 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앨런 주정부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제프리 엡스타인의 유산에서 새로 공개된 문서를 민주당이 조작한 사기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가 지난 12일 공개한 이 문서에는 엡스타인이 2019년 기자 마이크 롤프에게 보낸 이메일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녀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해당 이메일들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What President Trump has always said is that he was from Palm Beach and so was Jeffrey Epstein. Jeffrey Epstein was a member at Mar-a-Lago.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자신이 팜비치 출신이고 제프리 엡스타인도 그곳 출신이라고 말해왔다며 엡스타인은 마라라고 회원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추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엡스타인은 소아성애자이자 불쾌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며 최근 CBS의 지향 기자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고인이 된 기우프레양은 자신이 목격한 적 없는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그녀에게 매우 프로답고 친절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가 원주민과 첫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빅토리아주의 혁신적인 합의가 이제 법으로 공식화됐습니다. 주정부와 선출된 원주민 대표회의가 협상한 34페이지 분량의 이 조약은 빅토리아주 원주민들의 땅에 대한 지속적인 연결을 인정하며 이 땅은 결코 비어있지 않았고 결코 소유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조약은 유럽 식민지화 이후에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역사를 인정하며 유르크 정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학살, 문화 파괴, 강제 아동 분리, 경제적 배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빅토리아주의 원주민 인구는 20년 만에 거의 9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우준주리 워롱 앤드류 가디너 원로는 조약 법안 통과가 중요한 전환점이 돼 원주민 공동체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합니다.
Legislation passed in Parliament has an opportunity for government to has been an opportunity for government to show the
가디너 원로는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정부가 조약 체결을 위해 우리와 함께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기회였다며 우리의 미래,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미래를 바꿨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는 정부 부처가 알려줄 일이 아니라며 우리의 필요는 우리 장로들과 공동체가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발 골수종 치료제 다라무투맙이 정부 의약품 혜택 제도 PBS 목록에 오를 예정입니다. 해당 환자군에 대한 정부 지원은 10여 년 만입니다. 보조 없이는 첫해 15만 달러 이상, 이후 매년 8만 4천 달러가 드는 치료비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화, 인터넷 먹통, 엇갈린 안내, 처리 지연 등으로 통신사에 비금전적 손해보상을 요구한 호주인이 7월에서 9월 전분기 대비 16.7% 늘었습니다. 통신산업 옴부즈만 통계에 따르면 모바일 서비스 관련 불만도 전분기보다 5.9% 증가했습니다. 신시하게 버트 옴부즈만은 신속한 해결을 바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at we have seen is a growing frustration. So it's not just an outage or equipment fees or inadequate.
개버트 옴부즈만은 우리가 목격한 것은 점점 커지는 좌절감이라며 단순히 서비스 중단이나 장비 요금, 불충분한 고장 점검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의 일상 운영 능력에 지속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좌절감이라며 이는 일반적인 불편 수준을 넘어 추가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우리가 그러한 좌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만이 신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역 서비스 안전성과 관련한 불만은 감소했으며 데이터 속도 저하, 간헐적 커버리지, 서비스 중단에 대한 신고 건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남우주주에서 임신 23주 이후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주 상원에서 8대 11의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원네이션 소속에서 무소속으로 전환한 사라게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태아기형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 또는 또 다른 태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 임신 23주 이후 낙태를 제한하려 했습니다. 현행 남우주법에 따르면 임신 지속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의사 2명의 승인을 받아 23주 이후 낙태가 허용됩니다. 이어서 고국 소식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했지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책임 소재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노 대행은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게 조직에 득이 될 게 없을 것 같았다며 그동안 정권과 여러 문제를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행이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엔 초유의 대행의 대행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차순긴 대검찰청 기획조장부장이 노 대행의 역할을 맡을 텐데 검찰개혁 등 시급한 현안이 있는 정부로선 일단 차장 인사를 낼 거로 보입니다. 우선 노 대행이 사퇴하면서 검찰 조직 내홍은 일단락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검사들 다수가 지도부의 리더십에 실망하는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낸 만큼 리더십 회복이 시급한 과제가 될 거로 보입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와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5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962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곳에 따라 흐립니다. 19도에서 24도. 멜번,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11도에서 18도. 캔버라, 곳에 따라 흐리며 9도에서 낮 최고 26도. 브리즈번, 소나기 내리고 20도에서 26도. 애들레이드, 소나기 내리고 13도에서 27도. 퍼스, 맑고 13도에서 24도. 호바트, 흐리고 6도에서 16도. 다윈,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고 폭풍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25도에서 낮 최고 34도 예상됩니다. 서울은 내일 맑고 3도에서 12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김하늘이었습니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네,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잇는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데일리 오버뷰 SBS 온디맨드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는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네체. 오늘은 팬텀 드레드를 만나보고요. 이 앞서 2025 컨텐츠 플래닛 인 오스트레일리아 라이브 콘서트 현장 취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로 문을 엽니다. 호주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올해 9월 분기에 휘발유 차량 시장 점유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휘발유 차량의 시장 점유율이 70%대 미만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2년 만에 시장 점유율이 11% 이상 떨어진 겁니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호주에서 판매된 신차 중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익스플레인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성일 프로듀서가 준비했습니다.
익스플레이너. 네, 요즘 거리에 나가면 전기차를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를 새 차로 바꾼다면 여러분은 전기차를 구입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현재 호주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휘발유 차량의 시장 점유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건데요. 올해 7월에서 9월 사이에 호주에서 판매된 신차 가운데 휘발유 차량의 점유율은 70%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호주 자동차협회는 분기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소개하면서 휘발유 차량의 시장 점유율이 2년 만에 11%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판매된 신차 중에 전기차는 9.7%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지난 6월 전기차 판매 비율은 9.31%였다고 합니다. 9월 분기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장 점유율은 16.52%였는데요. 이 역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시장 점유율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9월 분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장 점유율 역시 4.1%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 역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시장 점유율입니다. 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호주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29,298대였는데요. 6월 분기에 비해서는 54대가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9월 분기에 신차 판매량은 전 분기에 비해서 3.83%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 9월 분기에 전기자동차 판매 비중은 오히려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조금씩 변동이 있긴 하지만 호주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 역시 지난 2년간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장 점유율 역시 6월 분기 3.79%에서 9월 분기에는 4.1%까지 높아졌습니다. 반면 9월 분기 휘발유 차량의 시장 점유율은 사상 최저치인 69.65%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2년 전과 비교한다면 12% 이상이 감소한 겁니다. 특히나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의 경우에는 이 휘발유 차량의 시장 점유율이 전국 평균치보다 더 낮았는데요. 9월 분기에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판매된 신차 중에 휘발유 차량의 비율은 68.74%였고요. 빅토리아주는 68.04%까지 하락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1,70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2025년 1분기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내수 시장에서는 특히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비아디와 테슬라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는 중국 내 판매량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인 3.2%까지 급락했는데요. 네,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전기자동차 세계 시장 점령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량 형태는 여전히 중형 SUV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9월 분기에 판매된 중형 SUV 중 43%가 휘발유 차량이었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27%, 전기차는 22.7%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전기차위원회 정책 책임자인 아만 가우르 씨는 2027년 말까지 휘발유 자동차는 시장의 50% 가까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가우르 씨는 호주에서 전기차가 인기를 얻는 이유로 비싼 휘발유 가격과 인플레이션 상승을 꼽았습니다. 기후변화 당국 역시 알바니지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2%에서 70% 사이로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호주에서 판매되는 전체 신차의 절반가량이 전기차여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 호주 거리를 달리다 보면 전기차 한 대쯤은 꼭 마주치게 되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낯설게 느껴졌던 전기차가 이제는 주유소보다 충전소가 더 눈에 띄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이 맞물리면서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익스플라이너에서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데일리 오버뷰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호주 공영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11월 13일 목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시드니에서는 다양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소개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바로 2025 콘텐츠 플래닛 인 오스트레일리아 행사인데요. 시드니 레드펀에 위치한 캐리지 웍스에서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K-POP 그룹 엔믹스와 온앤오프의 라이브 콘서트 무대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행사 현장 나혜인 프로듀서가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시드니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종합 콘텐츠 축제 2025 K-Content Planet in Australia가 시드니 캐리지 웍스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K-POP과 K-드라마는 익숙하시죠? 하지만 그 외에도 K-게임, K-웹툰, K-애니메이션, K-캐릭터, K-푸드, K-뷰티, K-패션과 K-라이프스타일까지 정말 셀 수 없는 다양한 한국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 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해 한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확산과 교류를 목표로 기획됐습니다. 캐리지 웍스 전시장에는 K-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려는 현지 팬들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몰려 열기를 더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 열린 K-POP 콘서트, 약 1,500명 규모의 관객을 수용하는 콘서트장에는 호주 출신 멤버 릴리가 속한 걸그룹 엔믹스와 보이그룹 온앤오프의 무대가 올려졌는데요. 관객들의 환호 속에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팬들의 설렘이 가득했던 그 현장 직접 소개해드립니다. 콘서트 직전 처음 호주를 찾은 여섯 멤버의 보이그룹 온앤오프를 만나봤습니다. 온앤오프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라이촌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입니다.
네, 먼저 각자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온앤오프 레몬 목소리 민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앤오프의 온앤팀 리더 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의 센세이션 이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이엇입니다.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의 오프팀 리더 승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의 만내 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온앤오프, 호주는 어떠세요? 호주에 오신 소감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또 호주를 처음 와가지고 항상 이제 오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또 올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저희의 무대를 보여드릴 텐데 기대가 됩니다. 호응이 어떨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을 또 보여드리면서 저희의 매력을 좀 많이 어필을 하고 갈 예정인데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호주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떠오르는 것들?
제가 학창시절에 가장 많이 외웠던 단어가 문장이 있어요. Australia is a huge country거든요. 그래서 되게 큰 그런 상상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정말 그 비둘기 대신에 그 되게 큰 새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리스, 네, 빈 치킨, 그렇죠?
아이리스.
그러셨군요. K-Content Planet, 이 한국 콘텐츠의 매력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이 온앤오프가 생각하는 K-Content의 매력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K-Content는 아무래도 그 에너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에너지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온앤오프는 무대에서 종종 SF적인 느낌 그리고 미래적 컨셉트를 보여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어떤 컨셉트와 또 퍼포먼스를 준비하셨나요?
네, 일단 저희가 처음 무대를 보여드리는 만큼 저희가 신나는 곡들도 있고 힙한 곡들 그리고 이제 어두운 곡들도 있는데 그거를 한 번에 보여드리고자 진짜 여러 장르의 곡들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호주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호주 팬분들, 온앤오프가 드디어 호주에 왔습니다. 정말 항상 멀리서 응원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와가지고 팬분들과 퓨즈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네, 2025 K-컨텐츠 플래닛 인 오스트레일리아 현장의 뜨거운 열기 그대로 느껴지시나요? 특히 많은 팬들이 온앤오프의 무대에 이어 호주 출신 멤버 릴리가 속한 걸그룹이죠. 엔믹스의 공연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릴리는 빅토리아주 메리스빌에서 자라 호주인 아버지와 한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성장한 멤버입니다. 지난 6월 엔믹스의 첫 단독 콘서트로 호주를 방문했을 때도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독점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릴리는 미트파이와 팝오버, 젤리 슬라이스 등 그리운 호주 음식을 다시 맛보고 싶다라고 말했었죠. 팀 멤버들과 다시 호주를 찾은 릴리, 그 마음을 제대로 실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콘서트 직전 엔믹스 완전체를 다시 만나봤습니다. 엔믹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엔믹스입니다.
네, 멤버 한 분씩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엔믹스 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믹스 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믹스의 릴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믹스 베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엔믹스 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믹스 설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서 또다시 올해 시드니에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호주를 찾은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오늘 그 보라색 나무 이름이 뭐였지? 네 글자였는데.
자카랜다.
자카랜다. 네. 호주의 벚꽃인 자카랜다를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분 좋게 오늘 공연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향을 찾은 1년이 어떠신가요?
맞아요. 아, 전 너무 기뻐요. 호주 올 때마다 너무너무 기쁜데 또 이렇게 시드니 연서분들을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신나요.
네. 사실 멤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여러 번 호주에 와보셨기 때문에 각자 호주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가 있으세요?
릴리! 포즈였나? 파츠였나? 파츠라는 포즈?
초콜릿 과자.
초콜릿 과자가 있는데요. 포즈라는 과자가 있어요. 초콜릿 과자. 그게 정말 맛있어요. 릴리언이가 추천해줬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맞아.
저는 미트파이야.
냠냠.
저는 메리스빌. 저는 릴리언이가 항상 호주에서 항상 미트파이를 먹었었다고 미트파이를 엄청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미트파이를 미니로 된 미트파이를 먹어봤는데 이번에 진짜 크기? 크게 생긴 오리지널 사이즈의 미트파이를 먹어봤거든요. 머쉬룸 맛으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때 릴리 언니가 말한 미트파이가 이런 맛이구나 해서 그때 약간 미트파이랑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저는 호주의 날씨를 좋아합니다. 하늘이 너무 예쁘고요. 해도 너무 좋고요. 공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 너무 사랑합니다.
네. 릴리 씨가 지난번에 호주 오셨을 때 저랑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다양한 호주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때 미트파이도 말씀하셨고 네.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이번에 혹시 호주에서 다른 멤버들과 같이 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세요?
아, 이번에 멤버들과 함께 일단은 산책도 조금 더 해보고 싶고 그리고 마트 같은 거 가서 맛있는 과자들이랑 lollies and chocolate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멤버들한테.
케이프 컨텐츠 플래닛은 한국 컨텐츠의 매력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엠믹스가 생각하는 케이프 컨텐츠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케이프 컨텐츠는 정말 재밌게 전 세계에서도 즐길 수 있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K-POP이든 K-드라마든 뭐 K-영화든 정말 누가 봐도 재밌는 콘텐츠를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K-POP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K-콘텐츠를 통해서 K-POP의 문화에 대해서 더 한식이든 뭐 K-뷰티든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자연스럽게 잘 스며들 수 있는 좋은 alleyway,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끝으로 호주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우선 오늘 이렇게 호주에 와서 저희의 퍼포먼스, 저희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함께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블루발렌타인 앨범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앞으로에 나올 앨범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콘서트 하니까요. 오실 수 있으면 꼭 오세요.
제가 처음 호주를 왔을 때 릴리 언니가 너무너무 설레는 모습을 보고 그때 저도 같이 너무 힘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저희를 찾아주시는 애써분들 덕분에 그 많은 분들 덕분에 호주에 한 번 더 와서 릴리 언니가 또 한 번 더 설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앞으로도 이렇게 릴리 언니가 설레할 수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앞으로도 MX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릴리 씨 영어로 한 말씀 해주세요. 호주 팬분들에게.
아, 네. 네. G'day Aussie fans, we're NMIX. Thank you so much for supporting us even from so far away. Just know that you're always in our hearts and we will come to see you guys as often as we can.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목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는 데일리 오버뷰 마지막 순서 시네챗 남겨두고 있는데요. SBS 온디맨드에서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는 영화, 독립영화 프로듀서 권미애 리포터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과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직조한 절제된 아름다움과 욕망의 심리극 팬텀 스레드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스네치스로 넘어가기 앞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잠시 전 현장 취재로 소개해드린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함께하시죠.
SBS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렉사, 구글 홈, 애플 스마트 스피커로 간편하게 연결해보세요. 언제든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최신 뉴스와 이야기,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플레이 SBS 코리안 팟캐스트라고 말해보세요. SBS 오디오, 여러분의 하루에 딱 맞는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위클리 시니 챗 featuring SBS on demand.
SBS 온디맨드를 중심으로 다시 보면 좋을 영화들을 추천해드리는 시간 시네체. 네, 오늘도 독일과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영화 프로듀서 권미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영화를 만나볼까요?
오늘 이야기 나눌 영화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2017년도 작품 팬덤 스레드입니다.
네, 시네체에서 만나보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이 되네요. There 네. Will Be Blood 때 그 명연기를 보여줬던 다니엘 데이 루이스와 다시 합을 맞춘 영화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SBS 온디맨드 영화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그런 폴 감독뿐만 아니라 이제 명언 감독들의 전작 혹은 주요 작품들을 이렇게 함께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그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감독만의 고유한 색깔을 여러 편에 걸쳐서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학적이기도 한 아주 지독한 사랑을 다룬 로맨스로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이제 주인공인 의상 디자이너로 또 한 번 색다른 연기를 보여줍니다.
네. 가학적이기도 하고 지독한 사랑.
네.
어떤 영화인지. 네. 이 제목 팬텀 스레드 이 뜻을 풀이하자면 유령처럼 보이지 않는 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이 얘기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여공들이 장시간 노동 후 일이 끝났음에도 실이 보이는 상상에 시달리는 일종의 환각을 겪는 데서 유래한 표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의 삶과 사랑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 어떻게 그런 보이지 않는 실로 엮여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줄거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영화는 1950년대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사격의 드레스를 만드는 의상실 우드콕 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또 다소 강박적으로까지 보이는 주인공 레이놀드 우드콕의 의상실이고요. 레이놀드는 이제 누이와 함께 그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루틴에 맞춰 굉장히 딱 시계처럼 시계 같은 일상을 이제 보내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아침 식사 장면을 통해서 그가 누군가를 만났다. 그러니까 일종의 연인이죠. 누군가를 만났다. 마음이 식으면 냉정하게 헤어지는 사람임을 이제 암시합니다. 이후 이제 잠깐의 휴식을 찾아서 이제 시골집을 찾았을 때 식당에서 마주친 젊고 당찬 알마라는 이제 여성에게 반하게 되고 그렇게 알마는 레이놀즈의 새로운 뮤즈가 됩니다. Why are you not married? 그렇게 해서 이제 알마는 곧 런던의 의상실로 이제 옮겨와서 생활하며 사랑하는 연인인 듯 뮤즈인 듯 또 혹은 그곳에 그냥 직원 중 한 명인 듯 묘한 관계로 레이놀즈와 함께 지내게 되는데요. 알마는 레이놀즈를 점차 깊이 사랑하게 되지만 레이놀즈는 그녀가 점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네. 열정 가득하고 예민한 디자이너와 젊은 여성의 만남. 매력적이지만 어딘가 불안하고 뭔가 덧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 점차 깊어지는 알마의 사랑과 그런 그녀를 부담스러워하는 레이놀즈의 태도. 이 사이에서 묘한 긴장감과 또 안타까움도 느껴지는데요.
네. 알마는 이전 뮤즈들과는 달리 그를 그러니까 레이놀즈를 유학하게 만들어서라도 그녀 곁에 남아 그녀만을 필요로 하게 만들고자 또 이 사랑을 쟁취하고자 그녀만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강인해 보이기만 했던 레이놀즈와 또 연약하고 이용만 당할 것 같은 젊은 알마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캐릭터가 전환하는 어떤 시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야기는 예상 밖으로 흘러가는데요.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영화의 진짜 매력은 바로 그 캐릭터의 전환에 있는 것 같네요. 레이놀즈와 네. 알마의 관계.
캐릭터가 마치 살아있는 것과 같은 배우들의 아주 섬세한 연기와 또 그들과 디자이너 의상실이라는 배경이 주는 화려하고도 굉장히 품이 넘치는 미장센을 아주 고스란히 담은 영상미까지 영화 내내 조용하지만 뭐랄까 저는 되게 폭풍 같은 격정적인 어떤 그 텐스를 느꼈거든요. 그런 뜻밖의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Her arrival has cast a very long shadow. She's barely looked at you this evening, has she? May I warn you of something? Just enough to get you into trouble. Perhaps I'm looking for trouble. Stop. All your rules and your clothes and all this money and everything is a game. This was an ambush. Stop. Are you sent here to ruin my evening and possibly my entire life? Stop it! 네, 정말 보이지 않는 실로 팽팽하게 얽혀있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 강함과 연약함, 또 지배와 헌신, 또 열정과 욕망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고요하지만 또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영화 같습니다.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팬텀 브레드. 권미애 리포터, 오늘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또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잊는 사람에게 그 교훈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법이다. 조지 산타야나의 경구입니다.
11월 13일 오늘의 역사입니다.
2001년 오늘 수직임 사건의 살인 용의자로 남편 윤태식 씨가 구속됐다. 1987년 1월 홍콩의 아파트에서 부인 수직임을 살해한 혐의다. 홍콩에서 남편을 북한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했다는 당시 안기부의 발표 뒤 현지에서 피살된 채 발견됐던 수직임. 당시 홍콩 여관첩 수직임 피살 사건으로 불렸던 이 사건은 남편 윤 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자진 월북하려다 실패하자 납북 미수 사건으로 꾸며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시효 15년 만료를 불과 2개월 남겨놓은 시점이었다.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노동자 전태일. 1970년 오늘 평화시장 앞길에서 온몸에 기름을 뿌리고 분신 자살한다. 당시 나이 22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전태일의 분신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다. 1960년대 이후 고속 성장을 거듭해온 우리 경제. 성장 일변도에 경제정책에 비판이 가해지고 분배의 문제가 제기됐다. 전태일이 분신하고 열흘 뒤 서울 평화시장에는 전국 연합노조 청계 피복지부가 결성됐다. 노동 문제가 신문과 잡지 등 매스컴에서 주요한 소재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대학생들은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학업을 포기하고 직접 노동 현장에 뛰어드는 학생들도 생겨났다. 또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은 더욱 격렬해져 정부와 극심한 마찰을 빚었다. 1985년 오늘 콜롬비아에서 400년 만에 화산이 폭발해 2만여 명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북부 콜롬비아 델 루이스 산의 화산 폭발. 산 기슭에 있는 두 마을을 삼켜버렸다.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것은 화산 폭발 자체보다도 진흙이었다. 화산에서 흘러내린 용암이 비탈면에 있는 흙 그리고 눈과 뒤섞이면서 파도처럼 마을을 휩쓸었다. 많은 양의 눈과 얼음이 산 밑으로 흘러내려 엄청난 홍수 피해도 유발했다. 사망자를 뺀 부상자만도 2만 5천 명에 달했다. 1996년 오늘 굉음과 함께 조선 총독부 건물이 완전히 철거된다. 1995년 광복 50주년 기념식에서 건물 첨탑이 제거된 뒤
이날 건물 외벽까지 철거되면서 조선총독부 건물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건물 자리에서 광화문과 중심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1926년 일제가 우리 민족의 정기를 짓밟기 위해 경복궁 한복판에 세운 총독부 건물. 일제 침략과 식민 통치의 상징이었다.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신의 책까지 함께했습니다. SBS 온디맨드에서 무료 시청이 가능한 영화, 오늘은 인간의 욕망과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 팬텀 스레드를 소개해드렸고요. 호주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시의적절하게 짚어보는 익스플레이너, 호주 자동차 시장의 변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급부상 추세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다양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소개된 2025 콘텐츠 플래닛 인 오스트레일리아 소식, 이번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 K-POP 콘서트, 엔믹스와 온앤오프의 라이브 콘서트 현장 모습까지 생생히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방송된 전체 프로그램 SBS 한국어 프로그램 홈페이지 그리고 SBS 오디오 앱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으로 보이그룹 온앤오프의 뷰티풀 뷰티풀 보내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프로듀서 김하늘, 저는 유화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이어가십시오. (목소리)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포드캐스트, 구글 포드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포드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